저는 함께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기도의 자리에 모였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장교회 지체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은 다 우리의 기도의 동역자들입니다.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이죠. 우리는 목장교회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거고요. 그런데 이 단어를 좋아하기는 하지만 쉽지 않은 것임을 매 순간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공동체적인 사역을 할 때는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 안에 어떤 미션이 던져졌을 때 그 앞에서 일꾼으로서의 입장을 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경꾼의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구촌교회 모든 사역의 중심에 목장교회가 있죠. 그 목장교회 안을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목장교회 안에 일꾼이 많을까요? 구경꾼이 많을까요? 물론 일꾼이죠. 일꾼. 하지만 바쁘고 힘든 일상 속에서 희생과 헌신보다는 위로와 평안을 더더더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철로 역정에서 크리스천이 미궁이라는 곳을 들어가게 됩니다. 교회를 상징하는 뷰티풀 하우스, 미궁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먼저 평안의 방을 경험하죠. 그리고 평안의 방을 경험했다면 무기고를 거쳐서 영적 전쟁의 길을 나서야 하는데 헌신의 길을 나서야 하는데 우리는 이곳에서 이 안에서 평안과 위로를 구하고만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 필수 교육 훈련 과정인 새가족의 길 2과에 보면 나오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바로 18세기에서 19세기 미국 서부시대에 있었던 역마차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그 작은 역마차에도 비싼 자리가 있었고 값싼 자리가 있었어요. 역마차를 타고 가다가 바퀴가 빠지거나 사고가 났을 때 1등석, 2등석, 3등석이 구분이 됩니다. 먼저 1등석을 보세요. 마차 안에 퍼스트 클래스, 안락한 자리예요. 2등석은 마차 위에 아름다운 하늘과 자연을 보면서 시원한 바람을 느끼는 감성 자리입니다. 1등석 퍼스트 클래스, 2등석 감성 자리, 3등석은 마부 옆에 앉아서 앞에 펼쳐지는 비포장 도로만 바라보는 조수석입니다. 당시 도로는 포장되지 않은 길이 많았기 때문에 한참 달리다 보면 몇 번씩 정차해서 수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잘 달리던 역마차가 고장이 났어요. 마차 안에 안락한 의자에 앉아있던 1등석 손님들은 그 자리에 그냥 앉아있어요. 마차 위에 타고 있었던 2등석 사람들은 내려와서 마차가 수리되는 모습을 구경하고 있어요. 마부 옆에 타고 있었던 3등석 인물은 마부와 함께 땀을 뻘뻘 흘리며 마차를 고치고 수리합니다. 그래서 마부는 출발하기 전에 누가 3등석에 타고 있는지를 눈여겨봐요. 왜냐하면 3등석 인물들이 일꾼의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이 역마차가 원하는 목적지에 잘 도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을 이렇게 설명드려서 대단히 송구하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의 마부 되시는 주님이 우리가 도착해야만 하는 목적지로 인도하시고 운행하시는데 특히 주목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두 말 할 것도 없이 바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일꾼이죠. 여러분은 1등석에 탄 방관자입니까? 2등석의 구경꾼입니까? 아니면 3등석의 일꾼입니까? 오늘 우리 인생의 마부, 인도자 되시는 주님이 운행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리는 역마차 몇 등석에 타고 계십니까? 세속적인 사람들은 안락하고 편안한 퍼스트 클래스를 선호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마부 옆에 타야 합니다. 마부 옆에서 마부랑 대화하고 마부의 눈치도 살피고 컨디션도 살펴드리고 마차가 고장났을 때 마부와 함께 고치는 3등석에 앉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은혜고 진정한 축복입니다. 왜요?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3등석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몇 등석에 타고 싶으세요? 무관심한 1등석입니까? 구경꾼의 2등석입니까? 일꾼 3등석입니까? 어디입니까? 빨리 대답해 보세요. 몇 등석이에요? 3등석, 일꾼석이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성도 여러분, 일꾼석이 바로 주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 은혜 받는 자리가 일꾼의 자리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이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고 그곳에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듣게 된 복음이에요. 어? 이게 복음이라고?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아닌데?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잘못 들으면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것이 복음이냐 하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무관심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과 그가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구경만 하던 사람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팔을 걷어붙이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예수님과 함께 동역 동행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죄의 종노릇하던 사람이 주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한 신분의 변화,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아니라면 무엇이 복음이란 말입니까? 우리 함께 오늘 본문 7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이었지만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고요. 함께 한 몸, 한 지체가 되었고요. 함께 구원의 약속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경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여러분, 한마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존재로서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고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진정으로 복음의 일꾼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물어야죠. 일꾼은 일꾼인데 내가 정말 복음의 일꾼인가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어떤 일에 능숙한 사람에게 꾼이라는 단어를 붙이죠. 사냥꾼, 사기꾼, 사랑꾼, 나무꾼, 노름꾼, 장사꾼, 농사꾼, 심부름꾼. 우리는 복음의 일꾼. 오늘 복음의 일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누가 진정한 복음의 일꾼인지 세 가지로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누가 복음의 일꾼입니까? 첫째로 복음의 일꾼은 은혜 받은 자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은혜 받은 자. 은혜 받은 자를 두 글자로 줄일 수 있어요. 바로 혜자입니다. 혜자. 지금 이 자리에 김혜자님 안 계시죠? 예, 혜자입니다. 은혜 받은 자. 우리 함께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복음의 일꾼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기쁘고 즐겁고 눈물나게 감동했어도 그것을 은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TV 드라마를 보면서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취사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은혜가 결코 아닙니다. 내가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주시는 은혜를 내가 받는 것,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은혜가 참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누구만 주실 수 있다고요? 주님만 주실 수 있어요. 그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받게 된 은혜, 그 은혜는 나의 감정에 기인하지 않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전능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가, 그 선물이 진짜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이 은혜는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함께라는 단어와 연결됩니다.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된 것이 은혜입니다. 누구와 함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왜 믿으세요? 저는 이 질문 앞에서 당연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두 번째 답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답이 뭔지 아세요? 제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믿을 수도 없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참 인간 되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어요. 전능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할 때에 어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빼고서는 그 무엇도 은혜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의 주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상속자요, 지체요, 영원한 약속에 동참하는 자로 거듭나게 해주셨어요. 정말 놀라운 이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복음의 일꾼입니다. 누가 복음의 일꾼입니까? 두 번째로 복음의 일꾼은 겸손한 자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겸손한 자. 두 글자로 뭘까요? 손자입니다. 주님의 사도 바울이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고 고백합니다. 저에게 적용하자면 지극히 보잘것없고 가장 쓸모없는 나를 구원하사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주셨어요.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증인의 자리는 아무나 세울 수 없는 자리예요. 진짜 보았고, 진짜 들었고, 진짜 만져보았고, 진짜 경험한 사람만이 서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증인으로 비천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우리가 무엇이 관대 이 놀라운 은혜를 주님께서 주셨습니까? 겸손히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죠. 그런데 이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 자세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자가 가질 수 있는 마음 자세가 겸손이라는 거예요. 저는 부족하고 연약해요 라고 말한다고 해서 다 겸손한 거 아닙니다. 주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본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늘 영광 보좌 버리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셨죠.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교만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복음의 일꾼은 그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깊숙이 박혀 있어요. 언제나 우리 주님의 거룩한 보혈이 흐르고 있는 그 놀라운 사랑, 은혜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생각합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더 겸손한 사람은 없습니다.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알면 알수록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나라는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내가 달려야만 하는 그 십자가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는 하나님이 달리셨는데 내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습니까? 또 어떻게 그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지 않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누가 복음의 일꾼입니까? 셋째로 복음의 일꾼은 전하는 자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전하는 자. 두 글자로 줄이면 하자. 예, 하자입니다. 하자. 예, 하자가 있다는 거 아니고요. 예, 전하자. 우리 다시 한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핵심 구절이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여기에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이 풍성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어떤 분은 은혜요, 어떤 분은 자비요, 어떤 분은 사랑이요. 생명과 평안의 풍성함, 능력과 지혜의 풍성함, 긍휼과 자비의 풍성함, 소망과 영광의 풍성함, 어떤 그리스도의 풍성함입니까? 이 풍성함이라는 단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붙일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드러나는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전도 폭발이나 일상 전도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훈련자로 스텝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분들이 전도자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평생 헌신하고 계실까요? 오늘도 거기서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에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을 맛보고 깊고도 넓게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요, 자신 안에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이 있었기 때문이요, 복음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에게 화가 임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일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새 한글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끝장입니다. 나는 끝장입니다. 우리가 한 달 전에 들었던 주일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은혜의 누림과 전도의 나눔이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나누는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는 균형이 있었습니다. 누림과 나눔, 나눔의 현장에서 누림, 이 균형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가 어디에 있죠? 예, 터키 남부에 있죠. 우리나라에도 안디옥 교회가 있는 거 아세요? 저기 전주에 가면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전주에 있는 안디옥 교회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전도와 선교에 집중하는 교회인데 교회 재정의 60%를 전도와 선교에 사용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교회를 개척하신 이동휘 목사님은 늘 이렇게 구호를 외쳤다고 합니다. 그것은 불편하게 삽시다 입니다. 어떻게 살자고요? 불편하게 삽시다. 왜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말이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불편하게 삽시다. 선교하며 삽시다. 불편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선교에 있어요. 우리 목장교회, 우리 지구촌 교회도 글로벌 미션 처치로 선교하는 교회죠. 우리는 첨단을 달리는 이 시대에 불편하게 살 수도 있어야 됩니다. 아니, 불편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전도와 선교, 영혼 구원으로 이어진다면 100번, 1000번 그렇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누렸다면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고 나누기 위하여 불편하게 살 수 있어야죠. 예컨대 지난주에 제가 새가족 한 분을 만났습니다. 참 감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누구누구 형제님 주일 예배 시간에 주차하기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 형제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새가족 주차장이 있어서 그곳에 편안하게 대고 바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불편함을 감수하고 새가족 주차장을 비워놓을 수 있어서 새가족들이 편하게 주차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 또한 언젠가 성숙해서 다른 분들을 위하여 불편함을 감수하는 삶을 살아가겠죠? 우리 교회 필수 과정인 새가족의 길 교육훈련이 있습니다. 이 새가족 반에 세 가지의 목표가 있어요. 하나는 성숙됨, 가족됨, 그리고 일꾼됨입니다. 그런데 그 일꾼의 자리까지 못 나아가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무력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가 시작. 교회가 무력한 이유는 교회 안에 많은 신자들이 구경꾼의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어느 상태예요? 구경꾼의 상태. 다시 한번 저 자신과 여러분들에게 여쭙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경꾼입니까? 일꾼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일꾼의 첫자리입니까? 구경꾼의 끝자리입니까? 기도자 여러분, 또한 전도자 여러분,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 우리는 충성한 일꾼으로 쓰임받아야 합니다. 복음의 일꾼은 은혜 받은 자요, 겸손한 자이며 복음을 전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복음의 증인입니다. 증인으로 살아가는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딱 한 가지만 나누고 싶습니다. 증인으로 살아가는 비결, 그 한 가지는 바로 살림입니다. 살림. 여러분 살림 잘하세요? 우리 자매님들 살림 잘하세요? 우리 지구촌의 최고의 살림꾼은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증인은 법정에서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증인은 살림을 잘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살림을 해야 합니까? 언제요? 이 블레싱의 계절에. 어떻게요? 예수님의 VIP를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있는 이 블레싱의 잔치로 인도하는 것이죠. 우리 지구촌의 모든 목장교회들이 함께 일어나서 이번 블레싱의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서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살려주시는 예수님을 삶의 모든 시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증거하고 나타내시는 복음의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